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지한 인생들을 깨우치시는 성령의 깨우치심과 어두운 영안을 밝히시는 성령의 조명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어두운 심령을 밝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시도 이성을 가진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보이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어주셔서 이 말씀의 깊은 뜻들을 함께 깨닫고 그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게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신기한 이적들을 기사 혹은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에 대한 별명을 우리는 표적의 책이다라고 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 표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라고는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단순히 예수께서 참으로 신기한 이적을 하나 행하셨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시간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읽어보시면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표적이 곧 기사인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곧 기사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연결되지 않기도 해요. 이적이 반드시 표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적적 사건이 아니라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뭔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표적이 뭐지요? 표적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구약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라는 애굽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놓자 뱀으로 변하고 다시 붙들자 지팡이로 변하는 이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품에 놓고 빼어보자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품에 놓고 빼어보자 손이 여전히 정상적인 손이 되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 출애굽기 4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적들은 무엇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모세는 내가 보낸 나의 사자다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증거로서 바로 이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7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 표징이라는 말이 바로 표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특별히 열 가지 재앙, 그렇죠? 열 가지 재앙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 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성격이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볼 때는 다 모두 하나님 그분의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각종 이적들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위하신, 드러내시고 확증하신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고기 두 마리로 그리고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저런 이적들은 단순한 획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획기적인 현상을 통해서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표적 그리고 애굽 땅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징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적을 보고 표적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정표를 보면 이정표가 지시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표지판을 보면 그 표지판에 나타난 사인을 보고 그 사인을 따라서 그 사인 보드가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표적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표적 앞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표적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표적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병고치는 이적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뭐 기도했는데 누가 병고침 받았더라, 암환자가 고침 받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집회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속이는 자를 고치신 각종 사건들은 사실은 그것은 표적이에요. 무엇을 가르친다 그 말이죠. 무엇을 가르치죠? 바로 그 표적들은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분인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표적이 본래 기능을 수행하면 표적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표적이 가르쳤던 실체가 도래하면 표적은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표적이 가르치는 실체보다 표적 그 자체에 머무는 경향이 강해요. 요한복음에서도 표적이 본래 가르쳐 보이려고 하는 의도된 실체와 분리해서 그 표적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표적이 가리키는 곳까지 가기는 가는데 완벽하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그냥 그만둬버리는 경우들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오류들, 그리고 메시아로 따르긴 따르는데 그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억압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시아로 이해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본래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로 도달하지 못한 상황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표적에 우리가 마음이 꽂히지만 사실은 표적보다 훨씬 더 그 표적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3배, 4배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어나가다 보니 그냥 요한복음 하면 사실은 표적도 중요하지만 그 표적 이후로 이어지는 장한 설명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표적에 대한 스토리만 알고 있고 그 표적이 본래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이해는 없이 성경을 수박 거닳기식으로 읽고 예수님을 마치 그래서 이러저러한 삶의 실존적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그냥 건지시는 그런 정도의 주님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의 실존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지 못한 결과 때문이죠. 이제 저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적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삶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뭐 혼인잔치든지 아니면 무슨 뭐 회감연이든지 뭐 팔순잔치든지 이틀 혹은 3일 이상 잔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잔치를 3일씩 혹은 일주일씩 하는 경우들이 빈번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랬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혼례의식을 행하면 거의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음식이 필요했고 그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은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의 가장 중대사요, 가장 기쁜 일이라 할 수 있는 혼인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를 벌이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책에 의하면 당시에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손님 대접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신랑 가족이 법정에서 피소를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록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사실을 알았던 모친 마리아가 혼주 측에 먼저 알리지 않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누가 상을 당해서 조문을 가시든지 아니면 결혼식에 참여를 해서 피로연을 베풀 때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떨어지면 음식 떨어졌다는 것을 누구한테 부탁하지요? 물론 뭐 음식을 내오는 종들한테 부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그 혼주 측에 음식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다는 말은 손님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손님으로 온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렸습니다. 왜 모친 마리아가 이 사실을 혼주 측에 알리지 않고 왜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렸을까요?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예언을 마음에 담아두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비록 자신의 육신으로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 문제 상황에서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모친 마리아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모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는 듯한 이런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도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모종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안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면 믿고 따라야 될 분으로 인식했다. 바로 이런 모종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알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친 마리아로부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사실이 기억나죠. 바로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저희 아들들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데 만약에 제 아들들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혼을 내겠죠 제가. 어머니가 부탁을 했을 경우에 그 부탁이 아무리 이치에 맞지 않는 부탁이랄지라도 순종하는 신용이라고도 하든지 그렇지 않고 거절하더라도 완고하게 거절하는 것이 자녀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모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부모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막가는 호로자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증거했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친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리자 마치 거절하는 듯한 말을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모친 말의 요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순히 그냥 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이 무슨 앞뒤도 안 맞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선 우리가 언뜻 볼 때 왜 예수께서 모친에게 이처럼 불순한 자세와 태도를 보였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분명히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태어나신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자신이 낳은 아들은 그야말로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3장에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일의 시작과 결과를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만약에 사람이 때를 잘 알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팔아야 될 때, 사야 될 때, 그렇죠? 투자해야 될 때, 그 때를 알면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반면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어 나가시다 보면 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초막절 명절이 가까웠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나가서 자신을 좀 드러내내라고 세상에 자신을 좀 나타내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능력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골에 지금 묻혀 살지 말고 저 서울에 가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시간이 찼다,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경우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기도 했고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신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은 메시아적인 신분과 권세를 분명히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실체가 오면 표적이 필요 없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서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역,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가리키는 표적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징을 실제로 바꿀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야 구약의 모든 상징과 그 다음에 그림자를 실체로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데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육신의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서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누가 보면도 나타나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친과 형제들이 찾으러 왔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냐? 대답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의 형제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다시 설정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왜 여자여라고 부르셨는가?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이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이 시작되고 공생애가 시작된 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모친 마리아는 구원받아야 될 한 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시 복음에 따라서 예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마리아 역시 남편인 아담을 깨어 범죄하게 했던 하와처럼 구속자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하여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제부터는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하는 육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죄인과 구주와의 관계로 이해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보소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혼인잔치 자리에 물 두세 통 되는 항아리 여섯 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세 통 정도 들어간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리터 정도 상당히 많은 물이 들어가는 거죠. 100리터니까 1.5리터 짜리가 뭐 한 70개 정도 되는 그런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분량입니다. 근데 이것이 6개 있었으니까 6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시자 하인들이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라고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어 있는 이 신기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와, 예수님은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쳐버리시면 성경을 한 20% 정도도 이해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성경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평생 읽으시면서도 본래 또 성경이 이 표절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런 이해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사건은 표적이에요.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표적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유대교가 기독교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옛것인 유대교가 새것인 기독교로 대체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섯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은 어떤 의식에 쓰는 거죠? 정결 예식에 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신 바대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되어 있고 이방 사람이 아니라도 자기 집에 들어올 때는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용도로 돌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손을 씻도록 한 것은 단순한 위생적인 차원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정결 예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물이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제도와 관습과 절기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적 방식으로서의 의식과 절기 준수는 필요 없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드러내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이 사건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바꿨다면 뭐도 바꿔야 되는가 하면 이 돌 항아리도 말이에요. 깨어지든지 뭐 그래야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구조와 틀은 그대로 있는데 내용이 바뀌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요한은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 바뀌었는지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장황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한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표적은 실체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표적의 기능과 목적은 표적적 그 행위 자체를 주목하는 데 있지 않고 표적을 행한 분에게 주목하는 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표적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런 신비로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바로 이 표적이 그러면 가리키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을 불완전히 완전으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는 몇이죠? 7이잖아요. 그런데 항아리가 몇 개예요? 6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데 이 불완전한 것을 예수께서 완전케 하셨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볼 때 이런 식의 해석 자체가 전혀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나친 알레고리적 해석은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이런 해석을 들으면 상당히 신비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이는 해석은 첫 번째 표적을 가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이 표적을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잔치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사야 25장 6절, 55장 1절, 2절에 보면 다 구원을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이해력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인간들이 벌이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풍요로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다라고 말하는 이런 비유들 그리고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요한계시록 19장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천국을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자신이 이루실 구원의 절정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보다 금식하기를 좋아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기를 좋아했습니까? 세례와 창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먹고 마시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나타낸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진정한 구원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경험하셨겠지만 결혼 표현회에 참석하면 마음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들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배가 불러서 못 먹지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가위가 되면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하면 같아라. 결혼 빈혼에 참여하면 늘 그냥 여러분 만약에 삼시세끼가 결혼 빈혼에 나오는 음식으로 딱 진설이 되어 있다. 우리 교회 늘 그렇게 되어 있다. 저희 교회 이당 이사 가야 돼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죠. 유한의 특징은 결핍과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자원의 부족 혹은 지혜와 능력의 부족으로 지도력의 부족으로 우리 한국 백성들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결핍감에 시달려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에서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잔치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기쁨의 심벌인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세상 잔치는 시간이 갈수록 흥이 빠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자원이 없어지고 질이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개입하여서 바꾸어 놓으신 판도는 뭐예요? 본래 포도주를 내올 때는 어떻게 내왔다는 것입니까? 본래 관례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와요. 그래가지고 약간 거나하게 취하면 술을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물인지 술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질낮은 포도주를 내오는 것이 그게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 나오는 이 이상스러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유한한 세상처럼 결핍과 부족에 시달리는 세상과 같지 않게 예수께서 개입하시는 잔치는 시간이 갈수록 기쁨이 더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 나라를 빨리 가고 싶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정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 오늘이라도 금방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이.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면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적절한 이적으로서 이 표적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종말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해석합니다. 은혜롭지요? 예. 이런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본문이 정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의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이런 이해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맞지만 오늘 본문이 과연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오늘 표적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을 첫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당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1장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들 독생의 영광이다 라는 표현이 나타났죠. 그러고 난 다음 1장 19절 이하에서부터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타났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번번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요? 누가 엘리야요? 누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야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느 날 자신에게 나온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죠?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또 그 이튿날 세례요한이 제자들과 두 제자와 함께 있었죠. 그때도 역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빌립을 부르셨는데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또 가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아니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인에 대한 질문으로서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라는 대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례요한의 증거와 그 다음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다 보시면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앞서 이어졌던 본문에 이어졌던 메시아 신분에 대한 연속적인 증거로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증거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처럼 이튿날 이튿날 사흘째 된 날 이렇게 요한이 상당히 때와 시에 관심이 많은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요한이 이 때와 시를 나타내는 이 표현들을 어떤 내용을 묘사할 때 즐겨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세 번 나타났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세 번 지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장 13절, 6장 3절, 11장 5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 번째 유월절에 사도 요한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장 55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리고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장 14절 31절 등등에 보면 유월절 예비를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예수께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때를 점점점점 말해서 탁 터뜨려서 바로 이때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법을 볼 때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그러다가 셋째 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메시아의 증거를 분명하게 확증하는 그런 사건으로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싶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첫 번째 표적이 그 앞에 나온 메시아의 증거와 연속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은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더 큰 일은 뭡니까?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가깝게는 더 큰 일이에요. 아, 멀게는 더 큰 일입니다. 그러나 가깝게 더 큰 일은 어떤 일이냐?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죠. 이게 더 큰 일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랍비로도 가르침을 받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했든지 묵상을 했든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알아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아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을 확인하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는데 바로 그 더 큰 일이 뭡니까? 이 혼인잔치에 누구도 참여했습니까? 제자들도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더 큰 일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행하신 의도가 뭔가? 제가 이미 답을 드렸죠. 표적은 실체를 가리키는 방향 지시등과 같고 표지편과 이정표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와, 돌 항아리가 일곱 개가 아니고 여섯 개인데 그래서 그 불완전한 완전을 대체한다든지 의식법을 철폐했다든지 이런 식의 해석이 상당히 뭐 은혜로운 해석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나친 알레고리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표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했는가? 요한복음 4장 46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갈릴리 가나를 뭐라고 언급했지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적에서 중요한 것은 뭐 여섯 개 항아리가 있어서 그것은 불완전을 나타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요한의 관심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뭘 드러내려고 했느냐. 물론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낸 사건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그러면 드러내려고 하셨는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유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뭐 중동지방에 가보세요. 중동지방의 그 부유한 석유 산출 국가들 그냥 보너스로 한 뭐 200만 원씩 국민 전체 다 나눠주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물을 넣고 갈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그런 차를 혹시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물을 사과주스로 물을 넣고 가는 자동차는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물을 사과주스나 포도주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아무런 성분을 안 집어넣는데 그냥 어떤 화학적인 어떤 실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은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그런데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놓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죠? 아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그게 뭐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서 뭘 시위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창조주다. 바로 사도 요한이 말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가 없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1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이런저런 해석들 참 은혜로운 해석처럼 보이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고 하면 성의 흐름에서 본다고 하면 뭐 다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정말 본문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럼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라고 할 때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제일 첫 번째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등장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6절에는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고 13장 31절에서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가 나갔죠? 그는 누구죠? 가룟유다죠. 그죠? 가룟유다가 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 영광은 무엇을 나타낸 것입니까? 그 영광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것을 한 단어로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이 일이 피조물이 창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나타낸 증거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그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가리킨다기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방 나타냈다 그랬으니까 아직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기 전이니까 그럼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었느냐? 창조주로서의 권세를 드러내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하나님의 사실을 드러내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 표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 누가 많이 등장합니까? 예수님과 어머니, 연회장, 하인이 많이 등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2절과 11절을 보시면 제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마치 수미상괄 구조처럼 앞과 뒤에만 제자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근데 제자는 청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2절에 나타나고 11절에서는 제 아들이 믿었다라는 표현만 나타나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에 무슨 심부름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일도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아요. 1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어야 될 존재는 누구처럼 느껴져요? 부탁한 마리아든지 아니면 그 일을 직접 실행한 하인이든지 아니면 그 하객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느냐? 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온 하객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으로 끝이 났습니까? 제 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뭘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제가 이걸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참 시간도 없고 시간이 계속 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제 아들이 예수님을 보고 신앙 고백을 했지요. 그 신앙 고백을 한 것과 다르지 않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임금이구나 하는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확정하게 되고 그를 진실로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적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는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세요.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을 누구 앞에서 행했다 그래요? 제자들 앞에서라 그래요. 왜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을 제자들 앞에서 행한 표적이라고 말씀할까요? 아니, 다른 백성들 앞에서도 행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제자들 앞에서 행한 표적이라고 왜 그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누구 앞에서 그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물론 이적을 많이 행했지만요, 유독 제자들 앞에서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렇죠? 때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만 표적을 행했습니다. 왜 행했을까요?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목격자임과 동시에 기록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드레와 또 한 제자라 그러는데 또 한 제자가 누굴까요? 그 제자는 보통 사도 요한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사건을 목격하고 기록한 거죠. 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표적을 행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나 제가 사실 설교를 하면서 이걸 반으로 나눠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초스피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유독 처음 두 개의 표적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언급해요. 2장 1절에 사흘째 된 날 갈릴리 가나에서 홀례가 있어라고 말했죠. 그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표적이 몇 번째 표적이라고요?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했죠. 그죠? 그런데 4장 5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4장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달리 갈릴리 가나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표적 유독 첫 번째, 두 번째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린 적이 있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냥 느슨하게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 놓쳐버리세요. 성경은 토시아나 복수 단수하나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은연중에 슬쩍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나에 필이 꽂혀가지고 뭐 가나 표적 뭐 이렇게 세트로 이해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근데 가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나가 갈릴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갈릴리의 가나라고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갈릴리의 가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4장 4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4장 54절에는 가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신 후에 그냥 갈릴리라 그러지 가나를 굳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갈릴리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지난주일에 설교 들으신 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뭐라고 불려졌다 그랬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졌습니다. 언약 백성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외적으로 더 침입을 받게 되는데 두로와 시돈이 위쪽에 있다 보니 가장 극심하게 침략을 받았던 바로 그 도시가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나단한테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반응했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7장 52절에서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킨 것이고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표적을 지켜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1장 40절, 44절, 12장 21절 등등 유심히 보시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골 촌동네 출신이에요. 어떻게 뭐 우리나라에서 좀 시골 촌동네가 어딘가요? 그쪽 지역에 또 출신이 또 좀 힘들어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 뭐 어디가 보통 시골 촌동네라고 말합니까? 예? 강원도 뭐 태백? 한성용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지 않으시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갈릴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냐 천한 사람이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관계없이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구주 예수가 더 필요하고 바로 이런 자에게 의미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이런 그리를 통해서 변화해진 한 사람의 복음 증거자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기에 예수께서 굳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의 그 참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우리는 표적 그 자체의 무무기를 좋아하고 인간의 실존적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 믿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정작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는 것은 육적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의 질병이요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 놀라운 구원과 죄사면을 경험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분명한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여 신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다듬고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바로 알고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